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내가 드리는 말씀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려거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식적인 대선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미꽃이 활짝 피는 그러한 시기에 대선을 치른다 그래서 장미 대선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해 보면 곳곳에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그렇게 홍보하는 유세 차량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최고로 그렇게 등록 후보가 많다고 합니다. 무려 15명이나 되는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얼마나 대통령 이 후보들이 많이 나왔던지 백보 길이가 10m가 넘고 10m가 넘어 투표할 투표 용지가 A4에 해당되는 막 큰 그런 종이로 투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각 당 후보들이 자신이 대통령이 될 이유, 각종 공약들을 그렇게 제시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지지하라고 말하면 걸리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신앙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자 이거를 통과시켜버리면 전도도 선교도 그렇게 캠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뭐냐? 예수만 구원이 있다.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복음 증거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이 시대에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해 놨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유익이 될 만한 그런 대통령이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인도를 잘 못 받으면 저 북한 꼴 난단 말이에요. 인도를 잘 못 받으면 나라가 참으로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결산 시점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과연 자신들을 따르는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보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영적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 저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일에 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하나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또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두 가지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때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대부분 이제 시간을 보내신 갈릴리 이제 사역을 정리하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다 정리하는 그러한 결산의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내려가야 하고 이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던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당시에 회개 운동과 세례를 베풀던 그러한 사회 각성 운동을 많이 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 또 엘리야처럼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비를 오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가. 또 선포하는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답변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놓치고 무리들이 예수를 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 들으신 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베드로가 번개같이 답을 했어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 복음서에는 자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은 다 맞는데 표현이 조금씩 그리 다릅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 직전에 조금 전에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실제로 베드로가 했는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이 마태가 고백했는데 제가 볼 때 마태가 좀 제대로 들은 것 같아요. 이 고백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죠. 또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요한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본질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가 뭐하러 왔냐? 그리스도라 왔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당신은 인류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인생에 해답되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석가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절에 가야 됩니다. 마호메시 그리스도라고 하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우리는 이 모슬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리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분은 너의 지식과 너의 상식이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안 믿어져요. 자, 아직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트리스 타이라고 한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란 말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책임지고 계신다. 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분은요, 안 믿어지는 분은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한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 답을 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대부분이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선입견, 자기 편견,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해요. 그리스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가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에이 기분 나쁘다. 에이 때려치워. 전부 뭐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왜 시험 나갑니까? 왜 낙심합니까? 자기 기준이라니까. 자, 여러분이 매주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고백이 그냥 절에 중연불하듯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는 증거. 낙심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헷갈리고 그러고 있는 사람은 다 받는 사람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복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에요. 권력이에요. 대통령 하겠다고 막 목숨 걸고 명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 질을 발견한다는, 발견한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아멘. 이거 안 된 사람하고는 대화하는데 한계가 와요. 대화하는데 갈등이 와요. 한계가 딱 와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인생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은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원죄, 자본 문제 우리는 해결을 못해요. 이 죄의 대가는 치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교도소에 영등포 교도소에 사람들이 있고 청송교도소에 중범자들이 있고 죄를 지으면 가게 되지.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가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오늘까지는 자유한데 지금 감방 가야 돼요. 여러분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니까.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눈만 뜨면 짓는 죄. 성철스님 그랬어요. 내가 지은 죄값이 내 지은 죄가 수미산을 지나간다. 수미산은 에베레스트 10배의 불교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10배예요. 에베레스트 9,100배. 에베레스트 10배라는 게 내가 82년 동안 지은 죄가 에베레스트 10배 넘는 죄를 지었다. 그랬다니까요, 성철 스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성철 스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잘 살았어요. 훨씬 우리보다 죄 안 지었지. 산에 있었고 옷 한 벌 가지고 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죽으면서 그런 말 했다니까. 죄 하나도 해결 안 됐어.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열망성이 뭐요? 아, 내가 살아서 무단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지옥불에 떨어지구나. 대단한 분이에요. 영의 눈이 다 열렸어요. 살아서 지옥불에 내가 지금 떨어지는구나. 죽는 거 없어요. 육체는 불에 타고 죄가 되는데 영혼은 살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1993년 11월 4일자 신문 다 보세요. 저 국립도서관 가서 1993년 11월 4일자 나와 있어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요, 태어나서 죄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지금도 수도원에서 저 절에서 그렇게 돌을 닦고 있어요.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이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을, 이 재앙을 어떻게 우리가, 가문의 저주를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선지자로,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사단 머리 깨뜨리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내가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분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분을 내가 예배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인생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부활의 참 소망. 지난주 부활주, 부활의 참 소망. 영생의 기쁨. 이것이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부활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믿지도 않는데. 이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서론적인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동문했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런 서론에 매이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답 나왔다가 어떻게 답 나왔다 안 나와도 어떻게 알아요? 그 삶을 보면 알아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갈등하고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고 종교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왜 확실 없이 사느냐? 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체험하지 못하느냐?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문제와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좌절과 낙담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인지 확인해 보는 시간표가 되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조용히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과연 나에게도 그렇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과연 나에게도 그분이 문제 해결자인가?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걸 하듯이 인생 살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그래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가? 지금 문화센터를 우리는 세우고 이제 본당 건축 완공을 향해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적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문화, 전부 나중심 문화예요.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의 문화, 물질, 돈.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의 문화에 휩쓸리기 전에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답을 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참 기적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에게는 태어나서부터 시작,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모든 문제와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 유산을 남겨주고 우리는 천국 간다는 얘기.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지 답을 내야 돼. 답이 난 사람, 결론 난 사람하고 안 난 사람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시험을 칠 때 답을 아는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웃습니다. 즐겁습니다. 답 없는 학생들은 막 이마 땀이 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응? 왜 답을 모를 답이 없으니까. 문제는 왔는데 답이 없으니까. 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답을 왜 내라고 말하느냐. 그래야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마귀의 공격에 당하지 않는다. 답 난지 안 난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마귀를 오히려 대적하고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그렇게 바꾸는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지음받은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이지 정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성장하기 위한 것이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어떤 터 위에 성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터 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반석 위에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선지자 중에 하나라 고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죠.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머리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우리 영계 성도들은 다 이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아무나 나온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제자들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계 산업인 대회에서도 제2 RUTC 시대를 맞이해서 세 가지 근본에 대해서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첫 번째 핵심이 뭐냐? 올바른 복음 정신 회복이었어요. 올바른 복음 정신을 회복하자.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꼭 말하는 입으로 예수 믿는 수준이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바꿔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언계절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의 근본 정신이 회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 예언교회 전 성도들은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그렇게 복음하는 이 일에 시대적으로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상들과 시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지난 부활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 전에 말한 적이 없어요. 아, 확실하구나. 이전에 내가 이 말 해도 되겠구나. 나를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믿구나. 이제 내가 말한다. 라고 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올바른 선택과 온전한 집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언급하신 나를 따르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표현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단지 예수님은 단지 나를 믿으려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인정하면의 그런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따라온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생각이나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나를 따라오려거든 행동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동이에요.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발걸음을 내 디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갈라디아 2장 2절 삶을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2절 2장 2절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노래도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안 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고백해 봅시다. 화면을 보세요.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묵상을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이 뭐냐? 옛 습관, 옛 체질, 옛 성품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변화된 삶.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 내 마음대로 했어. 내 생각대로 살았어.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기 쉬운 말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나는 없다. 십자가에 나는 못 박겠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 고집 피웁니까? 왜 주장합니까? 진리와 상관없는 것을 왜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렇게 꼿꼿이 고집을 피웁니까? 아, 내가 갈라디아 2장 1절이 안 돼서 그렇구나.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유익해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갈등할 게 있습니까? 싸울 일이 있습니까? 다툴 일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죽었는데. 아, 죽은 시체를 때리냐 합니까? 바로 차냐 합니까? 욕을 하냐 하면 죽었는데. 어렵지요. 발로 한번 차볼까요? 오늘 밤에 쳐볼까요? 옛밤 들려야 될 짓입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욕을 하고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나를 기뻐하는데 그 시어머니를 같이 욕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비방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안 되면 쉽지 않다고. 바보 같아, 바보. 좀 사람이 좀 바보 같아. 왜 자기 주장이 없어? 진리 위에는 다 양보해야 돼요. 사단의 마지막 보루가 뭐냐? 자존심입니다. 그 건드리면 아무리 성자라도 못 견딥니다. 그 건드리면 브락 나옵니다. 그냥 창세기 3장 그대로 나와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창세기 3장 현장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강조합니다. 자기 중심적. 계속 유도합니다. 나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뜯어놓은 말이 뭐예요? 나와 넙니다. 나 넙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인간 중심의 삶, 인본주의적 삶, 사람 중심의 삶 이걸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의 근본 뿌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 자신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최고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될 수 있는데 너가 깊이 명상하면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는데 왜 예수를 믿냐? 너를 믿지. 너를 찾아야 된다. 명상운동으로 너가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너가 성공해야 한다. 굉장히 IQ 낮은 사람은 100% 받아들입니다. IQ가 높은 사람은 200% 받아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성공한 사람은 300%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내가 성공했는데 역시 나를 믿지, 누굴 믿냐? 사단은 겸허하게 인간을 위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영계제 성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근원적인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고집, 내 주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죠? 그랬죠?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해야 될 사역을 대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다 때려치 아픈 겁니다. 자기를 부인이 안 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나를 무시했다고 자기를 부인 안 하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1년, 2년, 3년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힘듭니다. 감당하기. 어떤 상황과 행편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살아가는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라고요. 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단 한 가지 복음 증언 이유 때문에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40대 한 대, 40에 한 대의 가마는 매를 다섯 번 맞고 왜 40에 한 대의 가마는 39대를 다섯 번 맞았냐? 40대까지 맞으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40대에서 한 대 가마는 거예요. 39대. 그걸 다섯 번 맞고. 태장으로 세 번 맞고 살이 찢어지는 태장으로 세 번 맞고 돌에 한 번 맞았다. 막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바울이 당해. 바울은 우리나라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 가문이에요. 가브리엘 문화 최고 학벌이에요. 박사가 네다섯 개 되는 사람 최고 엘리트예요. 예수 믿었던 거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문이요. 엄청난 배경 가졌어요. 로마 16권 가졌어요. 다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하나 때문에 예수 증거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온갖 고난 다 겪었어.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사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다 넘어설 수가 있었어. 이게 담당 사람의 자세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아닌 복음을 위한 선택, 거기에서 생명건 집중을 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영계전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가장 인정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생활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신학자이면서 치유 사역자인 존 브래드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작별 인사를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내가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결된 것을 빨리 버려야 한다. 작별 인사. 잘못된 거 빨리 버려라. 그 더러운 성질, 그 율법 체질, 그 부정적인 생각, 그 빨리 버려라. 작별 인사해라 오늘부터. 아멘.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끝으로 좋아 보여도 현재 그 자리가 편안하게 보여도 그것이 나의 영적 성장에 저해되는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작별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정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11장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향하여 달려갑니다. 모든 신문에, 모든 뉴스가, 모든 것이 3장, 6장, 11장 속에 다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찾아와서 넘어뜨리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당당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소원하는 본당 건축과 사천 지교회를 향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영적 성장이 되며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